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발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차절해 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시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이 되고 천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짐을 지워 언제나 짊어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뎌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디딤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치세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디딤으로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손실로 이방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낸 사도로 내가 맡은 일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시세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반죽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남은 밀가루 반죽도 모두 거룩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 올리브 나무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며 잘난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가지인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려고 저 가지들을 잘라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이 자비로우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야성인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니 그가 야곱에게서 모든 악을 떨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께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바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라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질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린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니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러 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사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니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긴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이지만 결코 편하게 그의 일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도 오해와 부대접을 받아야 했고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모함보다는 더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교회와 사람들이 믿음의 손상을 받을까 봐서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불편과 고통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하고 싸움밖에 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거나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늘 형통할 때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육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바울의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 중심으로 원치 않는 고난의 의미를 바울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10절 상반절인데 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라는 고백도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읽고 있는 바울은 오히려 고통스러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과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갖지 못할 하늘의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고통이라는 바울의 해석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화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보물을 샀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이나 46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이 땅의 보물을 지켜가는 것보다도 더 힘겨운 영혼을 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도께서 바울에게처럼 최고의 보물인가? 귀한 것은 그것을 지켜가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고통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제어장치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원자로처럼 분열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고난을 제어봉으로 주셨다는 은혜로운 이해가 진실하게 신앙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아픔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8절 하반절에서 9절의 말씀 중심으로 받은 응답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우리는 대개의 경우 고통이나 어려움이 떠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기도하는 데는 지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응답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은혜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은혜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 이미 모두에게 족할 정도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가능한 사람 늘 은혜가 족할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체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의무나 노력보다는 은혜를 의지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즐기면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일을 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은혜로 하는 자와 의무로 하는 자의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만 비로소 나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가지고 남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고 자신이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죄와 죽음의 사람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귀족해서 점점 나 자신을 점령해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예수도를 최대한 부려서 자신은 왕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엄청난 이기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사악한 죄악의 원리입니다.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나는 모습은 바로 염을 해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것도 천국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만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인 응답이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깊은 기도로 얻어낸 하나님의 응답이 부정적이었는데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 거죠. 이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나 자신이 빈 껍데기로 존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운전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